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그냥 합독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꼭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표적을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스스로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써 이 땅의 하늘 평화를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선이 세워지고 일제시대와 한국 동란을 거쳐서 오늘날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한국 민족의 뿌리는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 그러면 신라는 과연 누가 세웠을까요?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신라의 시조는 박혁 거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성씨 중 가장 많은 김이박에서 이 박씨 시조가 되기도 하시는 인물입니다. 사실 아무나 한 나라를 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박혁 거세가 신라 건국의 시조가 된 데에는 신비로운 표적이 있었습니다. 신라가 건국된 장소가 설악을 지금의 경주 근처에서 이제 여섯 개의 마을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촌락을 이루어서 살았잖아요. 촌장이 일종의 말하자면 호족이 되고 이제 그 지방의 이제 토호가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왕이죠. 각 이제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근데 이제 여섯 개의 마을이 촌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을이 작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공격에 좀 취약점이 많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이 여섯 마을의 촌장들이, 근데 이제 어느 마을의 촌장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일치가 잘 안 돼요. 서로서로 알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영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서로 서랍을 이제 땅을 굽어보고 있었는데 어느 우물가에서 이제 신비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다 여섯 촌장들이 이제 달려가게 되죠. 근데 우물가에 가보니까 과연 또 흰말이 한 마리가 또 있는 거예요. 흰 말이 있는데 또 꼭 이렇게 상서로운 기운에는 꼭 백마가 나타나잖아요. 하얀 말이. 그래서 하얀 말이 나타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천장이 나타나기를, 천장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나타나자마자 이제 큰 박을 하나 남겨두고, 알을 큰 박을 하나 남겨두고 하늘로 이 말이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알을, 그 박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박이 이제 안에서부터 탁 깨지면서 몸에서 광채가 나는 건장한 사내 아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뭇짐승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이제 해와 달이 조명이 없을 수가 없죠. 조명이 쫙 비쳐나간 거예요. 예. 이 아이가 박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성을 박씨로 붙여서 박혁거세라 이제 불리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박씨들의 시조는 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 나라를 창시하는 일은 사실인데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여섯 촌락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국가를 이루고 영도하는 인물은 절대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하면 저 정도면 나도 하겠네 하면은 이제 투표의 과정이 복잡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이제 이게 어떤 승복을 받아내는 권위를 인정받는 왕이 되려면 적어도 어떤 신비한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혁거세에게는 그런 표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라가 된 거죠. 신비한 기운, 운물과 뭐 하늘로 승천한 흰말, 거대한 박, 이런 표적이 있었던 겁니다. 박에서 튀어나온 사람, 뭐 이렇게. 이와 같이 위대한 인물의 탄생 뒤에는 늘 어떤 신비한 표적이 뒤따릅니다. 신라의 박혁거세가 태어났을 때가 기원전 69년이에요. BC 69. 이제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났을 무렵, 그러니까 AD 0, 뭐 BC 1세기 정도 되었을 때 팔레스타인 땅에서 온 세상에 진짜 왕이 태어납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거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는 진정한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박혁거세가 태어난 후 70년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말 태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의 왕이 탄생할 때에도 이제 분명한 표적이 뒤따르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the baby wrapped in the clothes and lying in a manger. Manger. Lying in a manger. 그러니까 이게 구유에 누워있는 한 어린 베이비가 너희를 향한 사인이다, 표적이다. 한 아기가 너희를 위한, 그것도 구유에 누워있는 manger. 이게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변소라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이라고 하잖아요. 화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유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 같은 어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동물들의 밥통이죠. 그러니까 염물통.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동물들의 말하자면 염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거기에 누워있는 그분이 그 아기가 너에게 표적이라는 이 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분명한 표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표적이 생각보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신비한 기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비한 기운이 있었다. 뭐 거기 가보니까 뭐 하늘로 승천하는 흰말이 있었다. 뭐 박이 있었다. 예. 거기서 예수님이 툭 튀어나왔다. 뭐, 예. 여섯 마을 대표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예. 거기, 뭐, 헤로당하고 무슨 빌라도 다 모여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께 나타나는 표적은 밖에서 양치던 목동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한 아기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요걸 이제 그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표적과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냔 말이죠. 예? 성경은 이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들레헴 작은 골,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구유, 짐승의 먹이를 담아놓는 그 그릇 위에 누여진 이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이 사명에 비해서 이분이 과연 맞을까? 이제 질문 되게 많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눈에 매우 초라하게 보여요. 하늘로 승천하는 흰 말이나 알이 없다면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침대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나요? 이게 근데 짐승의 구유에 누여졌다면 이건 해도 약간 좀 너무한 모습은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태어나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셨고 그게 내 집이었고 뭐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내가 뭐 생각하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본체 셨던 예수님은 우리와의 입장은 좀 달랐을 겁니다. 태어나는 방법도 아마 선택하실 수 있었을 거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방법 얼마든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신비롭고 영화롭게 태어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아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주의 주이시니 그분이 오시는구나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온 세상에 다 알도록 태어나는 방법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시나리오 하나 그려볼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 뭐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았겠을까? 먼저는 천둥과 번개를 바바바바 뭐 몇 번 보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천둥과 번개를 온 세상에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그럼 모든 인간들의 눈을 확 열어주시는 겁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천군 천사가 일제히 온 천지가 다 울리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 찬양을 촥 예, 온 지구가 다 울리도록 그 가운데 사방은 깜깜하게 해놓고 주님이 태어나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예루살렘이든 베들레헴이든 그 장소에서 하늘로부터 핀 조명 쫙 이렇게 비춰주면 그러면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 각 나라 방언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셨다. 아무도 예수님의 권위에 뭐 이유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일에는 너무나 아쉽죠. 천둥과 번개도 꽉꽉꽉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핀 조명도 없고 조명도 없고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동방박사 얘기는 한 3, 4년 후일이라는 거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뭐 별이 보이고 뭐 이거는 3, 4년 후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아무런 표적이 없었어요. 그러고 성경이 말씀하는 표적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그게 표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표적이 될 수 있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표적은 뭐 이렇게 천둥 번개 뭐 흰말 승천하는 말 뭐 이런 거잖아요. 조명 그다음에 밖에서 튀어나오는 사람 뭐. 근데 이게 표적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 모습 이 표적이 진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대부분 광명의 천사, 그의 겉모습은 언제나 화려하지요, 강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온갖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에겐 흰말이 있고 그에겐 신비한 능력이 있고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세상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있었습니다. 아구스토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로서 약 40년간 통치하면서 로마를 세계 제국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 로마는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최고 황금기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구호가 뭔지 아시죠? 박스 로마나. 그래서 평화와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가져다 준 이 평화는 그런데 이 평화는 무력, 전쟁을 통한 힘으로 이루어 놓은 외적인 평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 사람들은 이렇게 치안은 잘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평화는 있었어요. 뭐 누가 싸우면 잡혀가고 해가지고 강도하고 도둑질하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치안적인 요소에서의 평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가난으로부터 힘든 사람,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이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없었어요. 특히 로마 시민과 식민지 백성들과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시민권 갖고 있는 게 엄청난 파워였어요. 이스라엘과 같은 식민지 국가들은 로마를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됐는데 그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구스토가 내리는 호적령이었던 겁니다. 마을로 가서 호적을 해라 다 예.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어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민들만을 위한 로마의 평화이지 다른 시민들 백성들은 막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와 같은 세상 권력이 가져온 평화는 이게 차별적 평화였고, 그리고 전쟁을 통한 힘으로 쟁취한 외적인 평화였습니다. 이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언제나 번쩍거렸고 흰말을 좋아했죠.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도 항상 흰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희한하게 흰말을 좋아해. 예. 그런 멋진 옷에 거대하고 화려한 성직기 좋아하고, 천둥번개 흰말 지역 대표들 뭐 박 이런 것들이 세상 권력자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사인입니다. 그게 표적들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참된 구원자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 크게 다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이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세상에 주는 평화와 전혀 같지 않은 하늘의 평화를 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에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참된 구원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대신에 온 세상 사람들을 I'm not here to be served but to serve, 온 세상 사람들을 종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온 세상에 참된 구원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천둥번개 흰말 지역대표 알이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골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 베들레헴 작은 골, 그리고 밤새 양 치던 목자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이게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표적입니다. 제발 헷갈리지 말라고, 엉뚱한 것 쫓아다니지 말라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제대로 붙들지를 못하면 그러면 예수 믿노라 하면서 엉뚱한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이 그래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 그러나 주님의 탄생에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아주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적그리스도와 참그리스도를 구별하는 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사인, 표징이 됩니다. 그 표적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고 이 얘기를 갖다가 좀 더 2장 전체를 갖다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더 나와요.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 작은 골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베들레헴 작은 골, 서라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골, 그리고 천둥번개 같은 거 없고, 여섯 마을 촌장님들 뭐 헤롯 왕 이런 뭐 빌라도 없고, 흰말 박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정말 미미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크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섬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메시지, 이 표적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부요하신 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 지배자들과 다른지, 이 세상은 내가 높아져서 네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님께서 불편한 구유에 누이신 그 표정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눕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이래요. 여러분 로마 황제 가끔씩 나오잖아요. 무슨 영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황제가 자는 침대가 나온다고요. 침대가 금빛 휘황 찬란하잖아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근데 그 침대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한 사람이 아마 몇 사람이라 큰 킹사이즈 물침대 크게 혼자 대자로 누워서 자기 혼자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손바닥만 방바닥에서 쪼그려 자기 하는 이게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침대에 편안히 눕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매우 불편한 구유에 놓으셨다는 거 이게 표적입니다. 자신의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평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태어나 밤새 양치던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신 그 표적의 의미는 이 당시만 해도 모두가 다 예루살렘 다 서울로 가는 때거든요. 로마로 향하는 그때였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베들레헴 작은 골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거기서 양치던 목동들의 이름이나 제대로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밤새어 양을 지키는 이름 모를 목자들 이거 뭐 로마의 백부장도 아니고 무슨 권력 있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아무개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게 표적이다. 내가 너를 알아준다. 그 한 영혼 한 영혼도 결코 잊지 않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학자들 부자들 그리고 권력자들만의 친구가 아니셨습니다. 사실 학자들 부자들 권력자들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좀 호주머니에 돈 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여들더라고. 모르는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해요. 뭐 보험도 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내가 돈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도대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 돈이 없으면 내가 가야 돼. 내가 항상 내가 사람을 만나라 해. 이게 차이더구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학자들 부자들 권력자들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사람조차 남지를 않아. 베들레헴 작은 골에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 밤새워서 양을 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 그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작은 골 밤새 양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작은 골 그곳에 누우셨어요. 그렇죠? 그곳에 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He remained there. 야, 그 구유에 누워주셔서 세상 권력의 무력으로 이런 가짜 평화 대신에 주님은 자신의 스스로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사람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진짜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짜 평화는요 외적으로 보면은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짜 평화는 사람들 안에 공포와 두려움과 긴장을 가져옵니다. 로마 황제를 만날 때 이 황제가 누구냐 하면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전쟁을 없애고 평화하자. 근데 이 평화를 외치는 로마 황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황제 앞에만 서면 긴장이 되는지 왜 황제 앞에만 서면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목이 달아날까봐 황제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해서 전전긍긍 이런 로마 황제 앞에 밤에 양치던 식민지 백성 목동이 감히 설 수조차 없지요. 만나기도 힘들어. 로마 황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로마 황제를 만났던 사람들은 아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긴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죽겠다는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긴장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조금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만나러 가는데 말 잘못했다가 목이 댕강 날아갈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방이방의 차별 없이 그 마음에 절대 평강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표적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베들레헴 작은 골, 큰 데가 아니라 작은 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가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같은 인생, 주님은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 그 작은 골에 아무도 몰라주는 밤새 양치던 목동들,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식민지 백성으로서 어떤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편안한 침대에 눕게 하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탄절에 주신 이 표적을 꼭 붙들고 온갖 거짓되고 망년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좀 무너뜨리고 주님을 본받아 항상 낮은 곳에 임하여 서로 사랑 가운데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 가운데 누리시기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적에 붙들려서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부터 가장인, 만약에 아버지가 가장 낮아진다면 가정은 정말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아내를 침대에 올리고 자녀들을 침대에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바닥에서 자는 거, 말구에 자기가 내려가는 거. 우리는 적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도 본받아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이 표적을 왜 주셨겠어요? 이런 예수를 본받으라고 해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나만 낮아지면 돼.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왜 맨날 화를 내고 왜 시험을 받습니까? 자꾸 남 얘기해서 그렇거든요. 네가 나한테 안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고 교회가 해주는 게 없고 누가 뭘 안 해주고 왜 누군가는 항상 나한테 해줘야 되나? 왜 내가 인생의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냐고요 도대체. 항상 그리스도는 사실 세상의 중심이셨지만 낮아지셔서 우리를 중심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너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표적이라고요. 표적. 이 세상에서는 아래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는 흰말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작은 골에 밤새 양을 치던 목동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베들레헴 작은 골, 밤새 양치던 목동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겸손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 같은 표적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 그림에 사진으로 딱 찍으자고요. 베들레헴 작은 골, 밤새 양치던 목자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이게 성탄절 사진이거든요. 이 성탄절 사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 이 사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표적, 타깃, 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유의 자리로 스스로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침대에 누이고 가난하고 눈물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섬기는 겸손과 희생과 그 섬김에 언제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평화를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포로가 돼서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하늘의 표적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를 섬김에 앞장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과 행실로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늘 평화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탄절, 베들레헴 작은 골, 그리고 이름 모를 밤새 양치던 목동들, 구유에 누워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